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의 왕을 세우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묘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사울에 남아있는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 왕과 막강한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요 이스보셋 왕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이 작은 남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미약해버리고 불리한 조건 같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그리고 주변에 불리한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에 불리한 조건의 역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함으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이 요구한 대로 내 와이프 미가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보고 협상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아무래도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미가를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넬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그리고 미가를 다윗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신뢰할 수 있죠. 다윗이 아브넬이 정말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에게 돌려보내면 아브넬이 분명하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돌아온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정치의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북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윗 쪽으로 민심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굉장히 바쁘게 다녀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설득을 하지요.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이미 다윗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을 사모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느냐? 아브넬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계산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 위크 퍼핏이죠. 점점 허수아비 왕이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 실권자는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보셋 왕에게 가면 갈수록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속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열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을 하셨어요. 아브넬이 전 이스라엘을 전부 돌아오게 하는 공로를 가지고 또한 다윗에게 가야 아브넬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한 큰 공로라고 생각하세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야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됐을 때에 자기가 다시 이인자의 실권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 지도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를 압니다 본인이.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아브넬이 정치적 전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심을 너무 잘 알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을 세워서 그 정부를 마하나임 쪽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서편 지역은 막강한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불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왕 자체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진격을 해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아브넬이 이걸 알았다면 다윗 편에 섰어야 하는데 7년 반을 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점점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조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억울한 핍박과 고난 속에 생명의 위기 속에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의 왕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같으면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울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을 세우기를 남유다 지파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이 7년 반이라는 다윗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40년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하여 시기, 질투, 미움 이것으로 자신의 정예 부대 3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윗이 본의 아니게 반역자의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사울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뿌리가 내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또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돌아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예요. 사울이 정신이 점점 더 이상해지면서 의심병이 생겨서 다른 지파보다는 베냐민 지파에게 많은 페이버를 주고 그리고 관리들을 등용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추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뿌리가 많이 내려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다윗이 파워를 가지고 전부 통일왕국을 만들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민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쪽으로 우러나서 다윗을 사모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파워풀한 군사령관으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파워가 점점 세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또 남유다 지파는 저 아브넬 때문에, 이스보셋은 연약하거든요. 저 아브넬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 정부가 다 무너져서 여기 돌아올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또 달라요.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알고 아브넬이 점점 파워를 잡아가요. 북이스라엘 전체의 실권자는 아브넬입니다. 그렇게 파워를 잡게 만들고 아브넬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변절해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권자로 파워를 잡았기 때문에 아브넬이 가서 전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만나고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득을 하는데 그게 월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아브넬의 이 파워와 능력을 계속 자라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용해서 그 능력과 소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위에서 너무 놀라운 오묘한 지혜와 섭리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에게 유익하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불리하고 힘들고 역경,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자리에 있는가,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조건, 이 불리한 조건을 그 위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모함, 거짓,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뺏기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바쁘게 전 이스라엘을 다 다니며 설득을 해요. 특별히 18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고 건져줄 자는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다윗에 대한 소문이 다 났어요. 사울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면 전부 백전백승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엘라골짜기에서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전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울의 시기질투를 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요. 블레셋의 이 공격에서 막아줄 왕이 이스보셀 왕이 아닌 것이 7년 반을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깊었던 거예요. 이걸 아브넬이 알아요.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줄 왕은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넬의 이 언변과 그리고 사실이죠. 설득을 하는데 전부 다 설득이 돼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는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성경이 귀에 말한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잖아요.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 돌아오면 완전히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과 사촌지간이잖아요. 또한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선히 여기고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다윗에게 돌아가요. 이것은 이스보셋 나라가 완전히 몰락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자기 20명 막강한 부하를 데리고 다윗과 최종 협상을 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은 죄된 본성이 있고 불신자의 악인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다윗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분명히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천년만년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 아브넬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괴뢰 정부를 7년 만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돌아오도록, 오묘한 역사 속에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오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유익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절묘한 역사와 삶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이 조성하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불리하고 지금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자세를 보시고 약속의 말씀에 이 놀라운 오묘한 기적과 도우심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요셉도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사서 죽일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억울한 또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고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연단과 훈련 속에 마음이 녹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승리를 하니까 그동안 고난 속에 죽을 고생을 한 모든 고난이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사랑의 손길과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해 이걸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변화 안 돼서 시기 질투하고 자기 형제인데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과 미움과 한과 시기 질투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같은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 갚는 거 아니야? 또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그 수준이 아닌데 요셉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하기를 힘써야 돼. 그런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지금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네를 통해서 전부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아브넬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냥 다윗은 기도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아브넬이 다니면서 전부 설득해가지고 민심을 싹 모아가지고 사울의 집밥 베냐민의 마음까지 싹 몽땅 모아가지고 다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다윗과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이제 다윗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멋있는 걸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주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너무 오묘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 유익하게 해서 그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면 우리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다윗 멋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모함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을 일으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배신하죠. 기회주의자도 있죠. Deceived,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신실한 자도 있죠. 뭐 세상을 보면 뭐 아주 이거는 케이오스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무 멋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낭망의 자리나 신앙에 게을러져 앉아있는 자리에 전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이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울왕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심의 가책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으로 존귀 여기고 리스펙트합니다. 여기 아브넬을 이 원수의 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은 왕이었던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의 양이요 그리고 신하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눌려있고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청소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성사가 되어 가는데 아브넬이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다윗과 이제 최종 협상을 하러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만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그냥 아브넬과 아브넬의 부하가 오니까 식사 대접 잘 시켜줬다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으로서 왕과 아브넬이 협상을 맺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다윗에게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오겠다고 하죠. 여기에 공식적으로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아브넬이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변절하고 이제는 이스보셋이 내 주니요 내 왕이 아니라 당신이 내 주요 내 왕입니다.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 왕 앞에 전부 데려오겠습니다. 다윗은 수준이 아브넬의 입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또 교만해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는데 자기가 다 해가지고 오는 줄 알아요? 자기의 교만하고 보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사울 밑에서 인본주의 왕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대로 즉흥적인 생각대로 시기질투와 미움으로 인본주의 왕과 그 왕의 군장으로서 오른팔로 40년을 일했으니 뭐만 가득해요? 인본주의만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준 알고 저 교만, 자기의 인본주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고수 앞에 자기 수준에만 얘기를 하면 영적 고수는 다 보고 있어요, 속을. 아이고, 이분이 자기 의가 강하구나. 교만이 강하구나.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강하구나. 이 고수는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색하라고 품어주는 거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백성을 전부 모아 언약을 맺게 하겠다. 이제 새 왕이 되면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과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렇게 데려오면 21절에 그렇게 전부 민심을 다윗에게 인도하겠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다윗왕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아부도 하죠. 다윗은 벌써 아브넬의 수준을 다 속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협상을 잘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너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으로 약속대로 전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을 통해서 합니다. 아브넬의 이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브넬이 막강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이스보셋의 배후의 실권자의 군장인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네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항상 영적 지도자는 깨어 생각지 않은 변수가 공격을 하고 마귀는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변화 안 된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생각 교만과 명예욕을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통일왕국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과 이 협상을 할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모양새가 사울의 군장 요압이 그 회의석상에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압이 그 자리에 없게 하셨고 또 다윗이 영적으로 지혜로우니까 요압이 있으면 여기 문제가 될 것을 이미 감지를 하죠.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압의 파워를 여기 부각시켜 보여줍니다.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져와요. 요압은 다윗 밑에서 아비새도 30인 용사 중에 두 번째 3인의 헤드의 아비새 그리고 요압은 다윗 밑에 전체 군사령관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요압도 정치적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적 전술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적군을 치고 노력한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 밑에 막강한 군사령관으로 다윗 밑에 40년간 많은 일을 해요.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부 전체에 승리합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과 명예욕 하나님 나라보다는 교만과 명예욕이 꽉 찬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런데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평안하게 돌려보냈다는 것을 요압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죠. 결국은 알게 되죠.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표현이 요압과 한 군사들. 이 당시에는 왕정체제는 군부의 세력이 막강한 거 아니에요. 전투를 하니까.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왔을 때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무례하게 항의를 하고 다윗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온 거는 당신을 속이려고 온 것이다. 25절에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 왜 평안히 돌려보냈냐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죠. 요압의 마음속에는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 쪽으로 오리라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아브넬과 벌써 이런 협상을 하는 건 요압이 벌써 뭔지 알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민심을 모아가지고 다윗 쪽에 오면 요압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막강한 사울의 군사령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에게 밀릴 가능성이 많다고 불안하지요. 자기 2인자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지만 그래서 성경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아사헬의 잘못인 걸 클리어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상관없어요. 동기든 과정 상관없이 일단 죽였지 그리고 내 동생의 왼수야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원한이나 미움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것을 뽑지 아니하면 인간 속에는 교만, 시기, 질투, 명예요 악감 이걸 뽑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가 그걸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무서운 방해꾼으로 등장을 하고 결국은 요압은 솔로몬한테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버리라고 하는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쏟아버리고 청소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치료를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바닥까지 청소돼서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깨끗한 그릇으로 자꾸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기는 숨기고 합리화를 시키죠. 아브넬이 온 건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거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해치려고 한 것이다. 이건 모함이죠.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다윗을 속이고 돌아가서 26절 요압이 무례하게 다윗이 왕인데도 항의를 하고 챌린지를 하고 그 후에도 요압이 이렇게 군부의 파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아래 겸손히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팔고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요압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냈다 그러면 아브넬이 다윗과의 협상 테이블에도 요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분명히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브넬이 요압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면 경계를 하지요. 협상이 다 끝난 상태고 아니 왕과 협상이 끝났으니까 아브넬도 정치적 전략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여기 요압에 속습니다. 다윗 모르게 요압이 다윗 등 뒤에서 총알같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는 것처럼 해서 급히 돌아오게 하는데 아브넬이 속습니다. 이거는 왜 속습니까? 아브넬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요압이 다윗 왕 등 뒤에서 이렇게 간 크게 이건 간이 큰 정도가 아니죠. 커서 간이 바깥으로 놔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을 합니까?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이름을 팔고 아브넬을 돌아오게 해서 살해를 해버려요. 아브넬이 여기에 속습니다. 아브넬과 같은 정치의 베테랑도 감히 요압이 그런 간 큰 짓을 했다고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불러 들여가지고 27절에 요압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둘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살해를 하려고 유인을 하는데 아브넬이 속습니다. 무방비 상태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요압이 칼을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아브넬이 하나님의 대적, 다윗 왕국의 대적으로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한 역사로 이스보셋 왕과 틀어지게 하며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오게 하고 아브넬이 전부 다니면서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윗에게 다 돌아오도록 성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대로 형통하게 가면 좋은데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위기가 왔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요압 밑에 군사령관이잖아요. 자기의 조카잖아요. 자기의 오른팔이잖아요. 남유다마저도 전 이스라엘이 다윗이 협상을 하는 척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아브넬이 20명 자기의 신복들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앞에서는 좋게 잔치 베풀고 협상하고 뒤로 가서는 뒤통수 치고 살해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아니 난 몰랐어? 이거 믿겠습니까? 다윗이 의심이 가죠. 이 상황이 되면 다윗이 시켰다고 생각이 들죠. 이게 마귀가 배후에서 다윗을 오해하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배후에 누굴 통하여? 요압을 통하여 하나님나라에심각한분열을일으키고문제를일으키는그사람들은지도자주변에있는직분을가진자들이보통그렇게하죠그밑에성도님들은뭐문제가있어도그건별문제가크게되지않아요하나님나라가창세로부터그리고주님재림까지더군다나요압은다윗의군사령관이잖아요요압이직접전령을보내불러드렸지않습니까통일이되어가는이러한하나님의그아름다운역사속에요압의마음은하나님나라에관심이없는거예요그래서이스라엘이통일왕국이돼서다윗을통하여하나님께서신정왕국을세우는거는관심도없는거예요지금자기의명예요그리고개인악감그마음속에서그걸뽑지아니하고회개치아니하고버리지않는그악감을지독하게갖고있을때에마귀가그걸딱잡아행동으로옮겨버리게해버린거예요다윗이다시큰충격을받고위기가와버린거예요전이스라엘이아브넬이가서그냥힘쓰고바쁘게다녀가지고베냐민지파까지설득해가지고민심이다돌아오는데마귀가확뒤집어가지고다윗을의심하게만들어버린거예요이게마귀와의전투입니다그뿐아니라마귀는하지않은것까지시켰다고다그렇게또그러고다녀요모함을해요그러니이상황에큰위기가온거예요그래서여기다윗이요압을무섭게저주합니다28절29절에그의다윗이듣고이르되내레아들아브넬의피에대하여나와내나라는요압앞에영원히무죄하다선포하죠나와내나라는무죄하다아진짜무죄하죠요압개인적인명예욕과그리고개인적악감을가지고한것이니까그리고무서운저주를해요29절에죄가요압의머리와그의아버지의온집으로돌아갈지어다요압의집에서백탁병자유출병같은거예요부정한질병입니다이부정한질병은깨끗지않으면사람과이렇게교제도못하고격리를해야돼요나병환자하면무서운문둥병같은그러한사회와격리되어야되는그런병이죠지팡이를의지하는자불구가되어지팡이를의지하는자가되고칼에죽고양식이떨어진자가끊어지지아니할지라다무서운저주를선포해요이건다윗이하나님앞에자기의오른팔이요군사령관이지만하나님앞에공의의심판에무서운저주를선포합니다다윗은그래서공의와그리고하나님의진리의사람이에요31절에요압과백성들에게명령을합니다아브넬의장례식을국장으로성대하게해주면서요압과및자기와함께있는모든백성에게이르되너희는옷을찢고굵은배를띠고아브넬앞에서애도하라굵은배옷을입고그리고애도하는거장례식에유대인의관습은크게울고이렇게통곡하고돌아가신분에대해서그러한이유를합니다그런데아브넬의장례식에요압에게굵은배옷을입고앞에서애도하라그래요그것은무엇입니까다윗이살인자요압에게아브넬의상여앞에서굵은배옷을입고통곡하고울어모든백성도요압을하나님께서그리고다윗이수치스럽게만들어버립니다그리고애가를지어불러요그리고헤브론에장사를지내줘요아브넬의고향은베냐민지파니까베냐민지파에묻어주는것이아니라그당시헤브론은유다의왕도잖아요아브넬의죽음을애도하고그리고아브넬을높여주고애가를불러줍니다그리고다윗이32절에아브넬이헤브론에장사하고무덤에서왕이소리를높여울고백성도우니라그리고다윗은그상여뒤를따라가며다윗은그상여뒤를따라가며헤브론에장세지고그리고무덤앞에서다윗이소리를높여울고백성도다옵니다이것은다윗이자기가오해받은것을믿게하려고마음에없는거거짓한게아니에요다윗의마음은이스라엘의왕이요그리고이스라엘의목자입니다하나님께서하시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압이 완전히 방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많은 연단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정치석이 뛰어나고 기회주의자고 배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들어와 변화받고 다윗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해놨으니,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 밑에, 사울이 신령한 그러한 godly king이었다면 아브넬도 변화가 됐겠죠. 다윗이 보는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다 소망을 갖죠. 변화될 수 있고. 그런데 살해를 해버리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진리와 은혜로 통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너 40년 동안 사울하고 군장으로 합세돼가지고 얼마나 날 죽이려고 했어? 너 잘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보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웁니다. 금식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식사 좀 하라니까 리퓨즈 해요. 해지기까지 내가 금식한다. 그리고 애가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더라. 다윗이 이런 위기가 왔어요. 100% 의심밖에 생겼어요. 다윗에게 마음이 다 돌았다. 완전히 남유다까지 다윗을 의심하게 됐어요. 만약에 계속 의심하면 다윗이 얼마나 악한 교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진리와 은혜로 통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하며 백성 앞에 자기의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 모함, 거짓, 뭐 오명, 너무 힘든 일 많이 겪고 삽니다. 우리가 이것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구에게 죄의 정도는 다 이런 거 엄청 겪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서 전심으로 주변에 진실이 말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변호를 해주세요. Vindicate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그냥 오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이렇게 오명과 누명에 뭐 딱지가 그냥 계속 남아있을 때 있어요. 그냥 그쪽을 믿고 어요? 아무리 다윗이 보여줘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런 부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됐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는 남유다마저도 보기에 이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정치 세계는 막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협상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막 해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또 해명해 주셨어요. 클리어를 해 주셨어요. 38절 39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 큰 인물이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에 대해서 좋은 것만 칭찬해줘요. 왜냐하면 사울 밑에 막강한 군장이고 파워가 있고 전쟁 능력이 있고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다윗이 나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칭찬할 수 있기 바랍니다. 39절에 다윗의 한탄이 나와요.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엔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여기에 다윗이 한탄해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도 스루야의 아들, 자기 조카들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막강한 군사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싸움 잘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웁니다. 한탄해요. 이미 요압의 파워가 너무 궁대 파워가 커졌어요. 요압의 부하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탈취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통일왕국이 안 됐고 이스보셋 왕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요압을 제거하고 사형을 시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미 요압을 따르는 그 밑에 요압의 추종자의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령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그리고 한탄을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많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여기 다윗이 한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고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며 요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해서 백발이 됐는데 노인이 됐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잘못인 거, 잘못 거두는 것들을 빨리빨리 다 청소하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에서 한탄이 나와요. 그 후에도 요압이 군부의 파워를 잡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함부로 항의하고 도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월권행위를 해요. 다윗이 참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참아야 될 때 있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참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금방금방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한탄이 나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걸 겪습니다. 또 갖고 있어요. 낙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개인적인 거 뭐 미움, 한,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전부 몽땅 뽑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상상할 수 있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셔요. 우린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막강한 사울의 군사령관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막강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방해꾼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역사들이, 영적 전투가 더 힘들게 더 강하게 일어나요. 고난의 길을 우리는 이기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 주변에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가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처지에서도 낙망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몽땅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